할렐루야. 1976년 산호세에서 세 친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가 너무 힘들다. 좀 쉬운 컴퓨터를 만들어보자. User friendly. 쓰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또 쉽게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 해서 애플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그때 한참 유행했죠. 지금까지도 그 회사가 성장하여서 그 회사의 철학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소비자가 쓸 때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또 그리고 아이패드 또 아이워치 여러 가지가 있죠.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제품들이 많은 이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빠른 변화 속에 사는 우리들은요, 복잡한 것보다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단순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경영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것보다 좀 쉽고 단순한 이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요즘 보면 참 생각도 참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하게 되니까 우리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저도 이 영어 목회하다 한어 목회하면서 쓸데없는데 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 붕어빵에 붕어가 없을까? 왜 총각김치에 총각은 어디 갔을까? 빈대떡에 빈대도 없고 곰탕엔 곰이 어디 갔는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우스운 얘기지만 요즘 보면요 교회도 참 복잡해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옛날처럼 단순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복잡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될 것인데 신앙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계산해 내의 모든 철학에 맞아 떨어져야 믿겠다는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순종을 위한 목적이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알아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쁨이 되려면 순종, 단순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굿뉴스라 그러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하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뭐 항의하며 잘못된 말씀이라고 따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평탄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동의하며 순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가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올 때에 우리의 신앙도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은 이 돌봐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일까? 신앙도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삶에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업으로 잔뼈가 굳은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바닷가에서 몰려오는 이 풍랑에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우는 이들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밤사경이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해질 때 배를 탔는데 물가에서 좀 이제 좀 갈릴리 바다 아래 조금 좀 나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두웠고 추웠고 바람은 불고 공포의 시간이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부들이라 하여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슨 일에 내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전문이 아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쳐올 때 내가 손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간의 무익함을, 무능함을, 무력함을 느낄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찾아왔는가? 제자들이, 우리는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벌받을 일을 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해서 순종하는 마음에 배에 올랐습니다. 사실 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 제자들이 머물기 원했겠어요. 자기들이 이 선생이라 모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 하니까 그들도 함께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아, 우리 보스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일,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거기에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랑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참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리를 가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은 순종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순종하면 복받을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런 거야?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아니 하나님 순종하고 따랐으면 모든 일을 평탄하게 참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후회가 있었겠어요. 괜히 예수님 말 들어서 배 타갖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아 이제 죽게 생겼다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안에 절망과 후회와 원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처한 상황에 당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종의 목적은요, 복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함께 하심,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제자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입니다. 배 타고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유령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 생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 자기들이 지금 역사를 공부해온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물 위에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걷는 방법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죠. 물 한 발짝에 물을 디은 다음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자국 딛고 하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중국 영화 보면은 막 물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 그냥 조작한 것들이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제 아니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못 볼 것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뭐가 누가 물 위에 걸어오네. 아 이제 죽었나 살았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보니까 기적을 행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에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요 참으로 어린애 마음과 같아요.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걷는 거 보니까 우리 여기서 배 안에서 죽느니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이것이 불가능이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물 위에 걷는다는 거 도저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들의 한계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쳐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기보단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두려워 떠는 이런 상황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스 하면 아무리 나의 생각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재고 두드리고 계산이 맞으면 행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괜히 잘난 체 했다가 아, 왕창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아, 괜히 물에 빠져서 아,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믿음은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였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명하십니다. 화창한 날에 산 위에 배를 짓습니다. 아니 배는 물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에서 또 아무런 무슨 비올 일기예보도 별로 비 온다는 말이 없는데 수년 동안을 순종하며 배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 그리운 가족들 고향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하니 업으로 한평생 지내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 같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지 못해 안달하는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을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고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참으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배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이제 바람과 함께 파도가 치겠죠. 삼킬 것 같습니다. 배 안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베드로 안 됐다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그냥 또 뭐 그냥 입을 놀리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저 봐라.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칭찬보다는 이 비난과 비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님 빼고 물 위로 걸은 사람, 몇 걸음이라도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다는 것. 베드로밖에 물 위에 걸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다시 물에 빠졌을지라도 단순한 순종 가운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이 베드로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간증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물 걸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아니요,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공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다시 쓰러지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좀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나의 삶에 폭풍이 몰아쳐올 때 하나님 말씀에 아주 simply obey, 그냥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물 위로 걷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베드로의 나중에 그 광경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행위도 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잘 하다가 믿음대로 행하다가 환경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환경에서 이 무슨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에서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물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성경은 물질 없이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물질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편안하게, 너희의 삶에 어려움 하나도 없이 내가 인도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폭풍이 몰아쳐오는데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살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지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선 집중을 어디 할 것인지, 인생의 승부는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요 나도 실패하겠거니 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 미국의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라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격려의 그런 스피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받고 그런 얘기합니다. 연설하러 다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참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가 성공한 성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분들 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실패에 돌리지 말고 성공에 돌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몰아치는 폭풍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다 보면요 항상 두려운 가운데 떨고 위축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올 때 그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다고 하면요, 그 폭풍을 도저히 이길 능력이 없는 무력함과 무능함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세타령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면서 신세타령합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합니다. 밤잠을 잃어가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폭풍이요,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이것이 사라진다고 하면요, 열심히 걱정, 근심해야죠. 염려해야죠. 그러나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잠만 못 자고요, 고통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그것이 항상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시선을 맞춰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이것이 점점 더 불어납니다.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위대함이 더욱더 위대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 많죠. 지금도 아마 이런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찬송으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프리카의 동물 중에 치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합니다. 뛰기 시작하면요, 시속 110km, 한 70마일로 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스피드입니다. 치타가 사냥할 때 수십 마리의 사냥대를 두고 한 마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 수십 마리 있는데 한 마리에 집중하여서 그 사슴 한 마리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목표물을 정한 다음에 많은 사슴들이 치타가 나타나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뛰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중에 느린 사슴도 있겠지만 목표로 삼은 집중한 자기가 목표물로 삼은 그것에서 눈을 띄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잡을 때까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나를 물에서 건져주실 그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다른 뭐 좋은 방법이 있다고, 다른 길이 뭐 있다고 해서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집중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요. 우리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보면요, 엄마의 얼굴이 보이면은 좀 안정감을 느껴서 아이가 좀 생글생글 웃는데, 엄마가 사라지면요, 눈에서 안 보이면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웁니다.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은 울음을 그칩니다. 엄마가 자기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요, 엄마가 없어졌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깍꿍놀이를 하잖아요. 얼굴 가린 다음에 깍꿍깍꿍 하잖아요. 애가 만약에 철이 들었다면 아주 뭐 하는 짓이야 그럴 거예요. 뭐 다 큰 어른이 이상한 짓 하고. 근데 아이들에게 깍꿍하면 아이들이 막 웃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이 얼굴이 가려지면요, 사람이 없어졌다 생각한대요. 아직도 이게 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졌다 생각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 지금 부엌에서 저녁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어디 여행하고 계시는구나 알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믿음이 약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여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과거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과거의 감사함을 잊게 만들어요. 그게 어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광야로 이끌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르시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책이 써지는데요, 그중에 신명기가 기록되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래요. 이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왜? 인간은 양 같아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과거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러십니까? 라고 그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simply obey,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의 길이 때로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순종하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길을 참으로 피해가기 원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이 떨어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을 말씀드리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때로는 우리를 손해보게 만듭니다. 순종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침뱉으며 참으로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 주님 오라 하면 나도 걷기 원합니다. 얼마나 모험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잠잠한 무리를 걷는 것보다 풍랑이 나를 삼킬 듯 하더라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지금까지 나의 삶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이 고백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서 이 고백이 간증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단순한 순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도 무리로 걸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 가운데서 이민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 참으로 이야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민자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참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나가면은 소수민족으로 참으로 대우받는 것보다는 때로는 차별받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풍랑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참으로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는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만도 황송한데 나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simply obey, 순종 한번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한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교만한 모습, 자만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순종이 돼야죠. 주님의 잡종이 되거나 주님의 뭐 그런 다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순한 종들이 되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나의 삶의 지금 풍랑이 나를 삼킬 듯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나의 무력과 무능함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마음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에 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가 참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 복잡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단순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된다, 나에겐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케 하신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물에 빠지는 듯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며 절망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